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0년 12월 연말부터 지구 종말에 대한 흉흉한 괴담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즉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괴담이었는데요. 이런 괴담이 퍼진 이유는 저것은 이제 오늘날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3000년 전에 시작된 화려한 고대 문명인 마야 문명에서 고대 마야인들이 사용했던 마야 달력인데요. 저 마야 달력 계산법에 의하면 2012년 12월 21일 이후에는 더 이상 날짜가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1992년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대단했지요.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할 만큼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았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다미성교회는 이단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 괴담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미선교회 때만큼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남미에서는 이 괴담이 대단한 영향을 끼쳤어요. 일례로 2011년 6월 스페인에서는 단란한 한 가정의 가장이던 남성이 아내와 그리고 다섯 살 난 아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2012년 다가오면 지구가 종말이 될 텐데 그 종말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어서 아내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천국에 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 정신 이상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인데 2012년 12월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괴담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자 급기야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012년 12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하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대 마야 문명에서 예상한 것처럼 뭐 대규모 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 그거 없을 것이다. 심지어 조그만 그런 소규모 행성도 지구에 충돌한 그런 일조차 없을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과학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남미에는 많은 사람들이 2012년 12월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에 부가라시라는 그런 작은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한 2,300명 정도 사는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인데 2011년 연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조금 있으면 2012년이 되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지구 종말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이 부가라시라는 마을이다. 어째서 이 부가라시라는 마을이 그런 지구 종말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냐 하면 이게 더 황당한데 그 이유가 부가라시란 이 산골 마을의 모양이요. 하늘에서 보면 피라미드 모양. 피라미드 아시죠? 예. 피라미드 모양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중파 방송에서 피라미드의 신비한 힘, 뭐,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뭐, 설명 안 되는. 그래서 뭐, 과일이나 야채를 피라미드 안에 흐물흐물한 걸 넣어놓으면 싱싱하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보도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이 마을 안에 있으면 피라미드의 신비한 힘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닥쳐와도 안전하다, 이제 그 말 있지요. 상당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몰려왔던지 처음에는 부가라시 마을 사람들이 좋았대요. 아주 좋아했대요. 왜? 관광 수입도 짭짤하고. 예.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2012년 연초에 부가라시 마을 사람들이 이런 성명서를 신문과 방송사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마을에 더 이상 오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더 이상 오지 말아주십시오. 재밌는 것은 부가라시 마을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 얼마 후에 동유럽 발칸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 세르비아의 작은 도시 르타산이라는 곳에서 우리 도시로 오세요. 우리 도시가 프랑스의 부가라시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부가라시 마을의 피라미드 모양보다 우리 도시의 피라미드 모양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전 유럽에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또 남미 전 세계 많은 부자들이 실제로 그 세르비아 르타산이라는 도시로 가서 2012년 연말까지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지구 종말의 괴담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 세계 많은 심리학자들은 지구 종말의 괴담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라는 것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학자였던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만든 심리학 이론인데요. 인간에게 누구나 다섯 가지 욕구가 있다. 첫째,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지구 종말의 괴담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 안전에 대한 욕구와 아주 유사하고 아주 비슷한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법적인 제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몇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곳으로 가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것은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실수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현대 법체계에서도 분명히 있지요. 같은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에서 판결되는 죄목과 형량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빼앗거나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경우, 그것과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툭 밀었어요. 그런데 하고 넘어졌는데 그만 목숨을 잃었어요. 이 두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죠. 전자는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고 후자는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후자의 경우를 법정에서는 과실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의 경우 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앞서가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현대, 오늘날 현대 법체계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그런 앞서가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도피성에 관한 저 말씀, 결과는 같은데 원인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적용되는 과실치사와 매우 닮은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 담겨있는 메시지는요, 단순히 오늘날의 과실치사이다, 압수하는 법체이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참으로 귀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성경 퀴즈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민수기 레위기 본문으로 해서 성경 퀴즈대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성경 퀴즈대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 성경 퀴즈대의 수준이 어떻다고요? 대단히 높다고. 예, 우리끼리 다 높다고만, 어쨌든 상관없어요. 높으니까 높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신학교에서 성경 종합고사, 성경 종합시험, 그 정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수준이 대단히 높았는데, 자,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성경 퀴즈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멜기세덱, 모세, 보아스, 욥, 요셉, 저 다섯 명의 인물들 공통점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인데 공통점이 뭐냐고요? 같은 성경에 나오진 않죠. 멜기세덱하고 요셉은 같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지만 다 나머지는 각각 따로 나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서로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뭔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 다섯 명의 인물들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알려주는 그런 인물들이. 물론 저 다섯 명의 인물들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표하는 인물들이 더 많이 있는데, 자, 저 다섯 명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점을 닮았느냐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닮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창세기 나오는 멜기세덱이 장차 신약에서 오실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다,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모세는 온유한 모습,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다윗 왕의 증조부로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네 번째, 욥, 고난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다섯 번째, 요셉. 저 다섯 명 중에서, 사실은 저 다섯 명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미국의 저명한 성경 추석가인 어빙 젠센 교수라는 분은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려 130가지 이상이나 성경에 나온다. 그만큼 요셉이라는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는 저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인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특별한 물건도 물건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모세형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나요. 아주 신기하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도피성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진 성읍이에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13절, 14절에 보면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도피성 모두 몇 개를 만들라? 여섯 개를 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섯 개의 도피성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섯 개의 도피성을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두 곳으로 나눠서 세 개는 유단강을 건너기 전 유단강 동편에다 두고 나머지 세 개는 유단강을 건너가서 유단강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자, 여기서 도피성의 개수가 여섯 개라는 것과 여섯 개의 도피성을 두 곳으로 나누어서 두었다는 요 사실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섯 개의 도피성, 그 각각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본문 연관 구절인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구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두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민수기 35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명령하신 장면이라면 저기 있는 여호수아 20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면서 실제로 도피성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저기 보면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여섯 개의 도피성 각각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광야, 벳셀, 라몬, 골란, 여섯 개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여섯 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피성으로 삼았는데 이 여섯 개 성읍의 이름 속에는 잘 들으십시오. 저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번 게데스. 게데스라는 말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세겜, 두 번째 세겜, 어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친히 당신의 어깨에 메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세 번째 헤브론, 친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 벳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5번 라못, 높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곤란,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서 멀어지도록, 사탄의 공격에서 멀어지도록, 유혹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우리를 성별시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까?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고백해라,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1904년 10월 어느 날 미국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윌 톰슨이라는 목사님이 도피성에 담겨진 예수님에 관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깨닫고 감명을 받아서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서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 찬송가를 듣고서 내가 4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전한 업적보다 이 찬송가 한 곡이 예수님을 전한 업적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3장 1절과 3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사면 죄층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신 예수님의 손길 놓치지 아니하고 꼭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똑같이 비춰졌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도피성이 되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15절에는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 담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도피성으로 정해진 6개의 성읍, 누구의 도피성이라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도피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리고 더하기 누구를 위해서? 타국인과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도피성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나라로 귀화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리지널 외국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도피성을 정했다는 이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신약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가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들,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크리스찬 작가인 조이스 란돌프 여사가 쓴 뒤늦게 알게 된 주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혹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혹 당신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그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당신에게는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당신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전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 놓치지 아니하고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